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사야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이사야서가 63장까지 왔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더라고요. 저도 63장을 한참을 읽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뭔 소린가? 읽고 또 읽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배경도 찾아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며 찾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늘 나누기를 참 제가 기뻐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6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이죠. 1절로 6절,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승리다. 이 부분은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절로 6절. 두 번째는 7절로 14절이죠. 7절로 14절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제사장,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세 번째는 15절로 19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누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장 1절을 보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오늘 63장은 이게 누구냐 누구냐는 얘기가 많아요. 원래 제목이 누구냐 할까 하다가 진짜 이사야서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사야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에돔,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보스라라는 지명이 두 개가 나와요. 에돔은 누구죠? 에서죠, 에서. 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 낳은 게 착각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아주 남자다운 에서고, 둘째가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죠. 자,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래는 한 형제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 그런 의미를 가져요. 아닌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다툼을 벌이고 전쟁을 치르고 그런 어려움을 줍니다. 보스라는 어디냐? 이 에돔 족속에 많은 성읍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견고한 성,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점령하기 아주 힘든 강력한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바로 이 보스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면 이 에돔 땅에서 돌아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강력한 원수들의 진, 여기서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또 그걸 보고 화려한 의복이다. 화려한 의복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분을 또 누구라고 그러냐? 큰 능력. 예. 큰 능력으로 걷는 자. 그는 누구다? 그는 나다 그래요. 그는 나다. 한마디로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인가요? 무슨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어떤 승리한 군인을 얘기하나요? 이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그는 나이니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공의. 공의. 공의가 뭡니까? 공의가 뭐예요? 공의하면요, 심판이 생각나야 돼요. 심판. 죄 있는 자는 뭐하고? 심판하고. 죄 없는 자는 상주고.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를 상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를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하냐? 내가 공의다. 공의를 말하는 자다. 그래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공의를 말하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 음란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아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셨어요? 원래 공의는 뭐예요? 쳐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어이 또 죽이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재판을 해요 안 해요? 심판을 하죠. 죄는 심판을 해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받아요? 벌은 우리가 받아요? 당신이 벌 받으셔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매를 맞고 피 흘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은 뭘 말할 수 있다? 나는 심판도 말하고 나는 죄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나는 죄가 그래서 끝나버린 의에 대해서도 나는 선포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무엇으로? 내 몸으로.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뭐한다? 너희들 죄 끝났다. 너희들 저주 끝났다. 누가 끝냈다? 내가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다. 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는 뭘 가진 자다? 능력을 가진 자다.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첫째, 우리를 붙들고 있는 누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능력, 의로우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시다.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또 우리는 태어난 순간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만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능력이 있을 뿐더러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으시다.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시는 분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혼란스러우신 분들,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신 예수 이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나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십시오. 정말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이는 누구냐? 그는 나다. 나는 누구냐? 공의를 말할 수 있고 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데 2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옷이 붉으며 어떡하여 포도즙틀을 뭐하는 자? 밟는 자 같으냐? 자, 포도즙틀이 뭐죠? 이스라엘은 물이요,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물을 계속 먹었다간요, 신장이 고장이 나요. 물 속에 그 석회질이 미세하게 녹아 있어서 신장이 그걸 걸러내다가 신장이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을 잘 안 마시고요. 물 대신에 포도 농사가 잘 돼요. 포도 농사를 잔뜩 지어다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거를 큰, 우리가 지금 뭐 달아라 그러잖아요. 달아. 달아 같은 큰 통에다 넣고 그걸 밟아요. 그걸 밟으면 밑에 채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포도즙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걸 30분 동안 밟는데 그냥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요. 그 이스라엘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는데 포도즙 그 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밟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즙이 맨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이제 흥건하게 막 나오면 출렁출렁 하다 보면 옷이 어떻게 돼요? 포도즙이 옷에 튀잖아요. 옷에 튀어버리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붉은 옷이 되고 누가 봐도 티가 나죠? 아, 쟤 오늘 포도즙 틀에서 한참 밟다 왔구나. 티가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뭔 의미냐는 말이죠.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면서 3절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신 일이 뭔가?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다. 만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포도즙틀을 밟을 때 나랑 함께 해준 자가 없다 이거예요. 나만 혼자 밟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붉은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조금 포도즙틀 얘기하다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했다고요? 내가 무리를 밟았다. 화가 나서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아서 그들의 붉은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피로 더럽혀졌다. 이게 뭔 얘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가 나왔던 거예요? 모든 언약 백성, 모든 하나님 자녀의 대적인 에돔, 특별히 그들의 강력한 성인 보스라를 뭐 해버렸다? 내가 포도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돔의 성들과 보스라, 이 원수들의 가장 견고한 성을 내가 뭐 해버렸다? 짓밟아 버렸다 그 얘기예요. 늘 언약 백성을 속이고 언약 백성을 죽이고 언약 백성의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누구? 사단 마귀를 내가 뭐 해버렸다? 밟아버렸다. 지금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가서 막 사람들을 죽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에돔 성이 불타기도 하고 이 보스레가 결국 멸망도 당했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대요? 내가 모함으로? 내가 노함으로? 내가 분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올무로 꽁꽁 묶어서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의 도성, 사단의 나라를 짓밟으셨다.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마침 이 보스라 지역이요, 포도주의 아주 주산지래입니다. 아주 굉장히 단단한 성읍이 있기도 있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포도가 그렇게 많이 나서 유명한 포도 생산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를 포도즙 틀에 비유해서 내가 그 성을 가서 뭐 해버렸다? 원수의 나라,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을 내가 완전히 뭐 해버렸다? 박살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반대로 내가 뭐 할? 구속할 해가 왔으나. 자, 사단에게는 원수를 갚으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는 사단 손에서 뭐 하셔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바로 왕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가까웠는데 5절 보니까 내가 본즉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예, 네, 도와주는 자가 없다. 도와주는 자가 없다. 또 뭐래요?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진짜 지금 원수를 꺾는데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그게 이상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요거를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원수 사단을 꺾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요 바르고 아무리 사람이 강직해도 누구에게 속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근본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 조상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가 없는 그때에도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될 만큼 진짜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단을 꺾으시는데 도와드리고 뭘 붙들어드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 못 이겨요. 오로지 홀로 누구만?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짓밟아버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그 사단에 대한 분노로 원한으로 원수를 꺾으셨다. 그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붙들고 있는 누구? 사단을 밟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이 취하게 하고는 두 가지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취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때려 부순다는 의미예요.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박살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의 선열, 진짜 원수들의 생명, 원수들의 능력이 땅에 쏟아지도록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진짜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민을 붙들고 있는 만민을 붙들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원수를 박살내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서 왕이신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근데 감사하는 내용 속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번에는 얘기하는 게 앞부분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고 지금 두 번째 구원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즉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자비 또 사랑 또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죄를 우리가 지었으니 당연히 벌도 죽음도 재앙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누구로? 예,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받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뭐?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란 말이죠. 그걸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말하겠다. 간증하겠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자,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신실한 자녀다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62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뾰라라. 그죠? 뾰라라. 네. 헵시바라. 그랬잖아요. 뾰라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뭐 한다? 굉장히 기뻐한다. 헵시바는 뭐예요? 저 사람은 나의 뭐다? 신부다. 신부다. 나는 저 사람의 신랑이고 저 사람은 나의 누구다?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 내 아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셔요. 우리가 이쁜 구석이 뭐 그렇게 있다고.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떠듬떠듬거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저 사람에게 있다. 진짜 저 사람은 나의 신부다. 저 사람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언약을 붙드는 나의 신실한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좋게 봐주셔요. 부끄러울 만큼. 부끄러울 만큼.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이렇게 봐줘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데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는 그 사람을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욕해. 비난해. 아유 저 사람 말도 마. 진짜 내 입에 다 담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자비와 사랑과 은총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엄청 귀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저는 나의 신부다. 저 사람은 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내 언약을 끝까지 붙들 자다. 어제도 현장에서 진짜 한 분을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양육 중에 있는데 많이 흔들리다 어제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서 이거 계속 고백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아 근데 몇 시간도 안 돼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에 빠져가지고 제가 오늘 또 한 잔 걸치고 죄란 죄는 다 짓고 마누라 욕하고 싸우고. 아까 좋았는데 나 왜 이러죠? 아까 좋았는데 목사님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목사님하고 헤어지면 내가 이상해져요. 오늘은 진짜 마음 굳게 먹었는데 아 친구놈들이 찾아와가지고 꼬셔서 절대로 내가 입에도 안 되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놈들이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막 억울하고 분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저한테 속상해서 진짜 나 이거 전도자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증인 되겠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길게 보세요. 계속 오늘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발판되게 하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 살리게 되실 거예요. 계속 고백만 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나의 그리스도 되어달라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의 미래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약속 안에서 선생님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요. 괜찮아요. 이제 후회를 그만하세요. 속상한 것도 끝내세요. 십자가로 다 끝내셨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끊을게요. 그게 현장이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요. 무엇 때문에? 진짜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요. 그냥 저주, 재앙 임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이래서 내가 십자가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진짜 멸망을 당해야 될 난데 버림을 당해도 천번을 버림당해야 될 난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나의 백성이라 너는 진실한 너는 신실한 너는 끝까지 언약 잡을 자다. 가능할까요 하나님? 진짜 가능할까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붙들 때 진짜 우리 마음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후회스러움이 어느 날 진짜 바람같이 날아가 버려요. 아, 내가 지은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더 어마어마하구나. 모든 죄를 덮고도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가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들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진짜 백성이고 거짓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도 있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언약 잡을 자다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 뭐 하셔요? 우리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의 피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힘을 힘입으시라 이거예요. 이번 주에 또 현장을 간대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왜 지옥을 가실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지옥 갈 것 같아요. 몸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우셔요. 예배를 드린 지가 한참이 되다 보니까 천국을 못 갈 것 같대.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 자녀냐에 따라서 진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배 드리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먼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냐 아니면 여전히 마귀 자녀로 머물러 있냐 그거에 따라서 마귀 자녀는 마귀가 있는 지옥 가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계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몰라. 아, 이 양반이 은혜를 그래도 사모했었던 분이구나. 근데 근본으로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이렇게 흔들려셨던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이렇게 모든 환난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앞에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뭐 하셔요?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할 뿐더러 우리를 이렇게 드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하여? 예,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했는데 그들이 반역하였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 성령을 근심케. 우리도 마귀에게 속아서 내 생각, 내 기준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거역하고 복음보다 더 다른 걸 강조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굴 근심시켜요?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러자 그토록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의 뭐가 되셔요? 대적이 되셔요. 왜? 그리스도의 피를 피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다른 거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니까 대적이 돼서 치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강물을 은혜로 베푸사 애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농사짓고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 나일강물을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높게 섬기니까 그 물을 뭐로 바꾸셔요? 피로 바꾸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너의 생명 아니야. 그게 너의 은혜 아니야. 그게 너의 능력이 아니야. 그 강물을 베푸시는 내가 너의 능력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깨닫게 하시려고 치시기도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치시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안아주고 구원하던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마귀의 따라가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래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때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지셨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죠? 홍해물을 가르셨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 광야에는요 험한 산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뭐예요? 들판이에요, 들판. 그러니까 말이 달리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길을 그렇게 평탄케 하시고 우리 길을 앞서 행하사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어디 계시냐 찾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골짜기, 골짜기 어딥니까? 산 중턱이나 이런 데는요 풀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어요. 근데 물이 모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 아래는 늘 물이 흐르고 풀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골짜기를 내려가는 어린 양떼처럼 우리를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뭐하게 하셨도다?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영화롭게,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자라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겁니다. 자, 이제 그 15절부터는 선지자 대신 하나님 누리는 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기 왜 나오냐면 아까도 10절에 그들이 반역해서 성령을 뭐하게 했다? 근심하게 했다.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진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제 이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바벨론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멀어졌어. 기도도 멀어졌어. 복음도 멀어졌어. 그러니 그들의 마음, 그들의 후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배를 사모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세상 문화 즐기는 거, 음란 이런 거에 더 익숙하고 가깝다 그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필요합니다? 참 선지자의 일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가정의 후대들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후대들의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진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태어났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늘 이렇게 시달리고 진짜 능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이걸 깨닫고 예배와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말씀이 귀한지 안 귀한지 아예 모르는 신앙인, 아예 모르는 우리들의 후대들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마 다 알아, 그만 내게. 근데 여기 와닿지가 않아 엄마. 엄마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겠어. 너무 강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때 되면 할 거야. 하나님 계시면 나 인도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후대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런 백성, 그런 후대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보좌잖아요, 보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열성과 하나님의 열심과 주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그 역사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뭐하였나이다? 그쳤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그쳤다. 비가 그친 것처럼 은혜의 비가, 사랑의 비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뭐 했다? 그쳐졌다 이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지 오래다.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흑암의 망대, 세상 문화의 망대가 세워지고 돈에 관심 있고 세상 즐기고 노는 데 관심 있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가 그친 거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한 역사, 주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나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예전처럼 진짜 열심으로 일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한 천군 천사가 저 사단을 꺾고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뭐 돼 있나이다? 끊어졌나이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16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진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님 우리의 누구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지금 이 이사야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잖아요. 우리의 진짜 조부 되시는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야곱도 우리를 모른 채 한다고 해도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누구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누구?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 귀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여인이, 우리 같이 찾아봐요. 49장 15절,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예,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그래서 늘 때마다 젖을 먹이는 아기를 잊어버리고 배 아파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니들이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찬송과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낳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엉뚱한 짓을 했다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예수 피값 주고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7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길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우리는 못 산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천군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밖에 없나이다. 또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세상의 것 진짜 돈 성공 여기에 묶이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진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상처받고 눌려있다 보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상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돈 버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무시당한 거에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의 후대들 믿음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주여 선지자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그들을 위하시기 위하여 뭐하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선지자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과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선지자의 일이 없으면 복음 아는데 알 뿐입니다. 예배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고 염려만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원망과 상처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주의 천군의 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자비로 사랑으로 지속해서 계속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선지자의 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예배와 기도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19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다윗 왕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지은 지 불과 몇백 년도 안 돼서 못해버렸다? 우상 숭배하고 예배 망가지다가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리니까 일이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내 영혼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중한 자라 정말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형편으로 살고 있나이다. 빨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도록 선지자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아주 간곡하게 정말 눈물로 선지자의 일을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서를 볼 때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를 원수를 완전히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버리듯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왕,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의 백성, 내 언약을 붙잡고 너는 시대를 살릴 자라는 그걸 위해 항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궁휼히 여기신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장이시고 진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군으로 역사하신다. 진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누리는 선지자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사야서 6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제사장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하는 이사야와 같은 기도,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그 마당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눈물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주여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사단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용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능력의 천군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의 현장에 전달될 만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그리스도로 임하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